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요일 미 서부 네바다주 리노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결국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례 없는 헌법상의 위기가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이날 리노 유세 도중 청중석에서 총기 위협 소동이 발생해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단에서 깊이 대피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이후 성명을 내고 연단 앞쪽에서 한 남성이 총이라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남성과 주변에서 아무런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토요일 경합주인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와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연설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기보다는 본인의 선거 구호인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이달 중순쯤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1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9,948명으로 이달 15일에서 16일 정도에 한국 입국 탈북자 숫자가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또 올해 연간 탈북자 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2년에서 13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 중순 사회통합형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가 장악한 모술 동쪽 최전선에서 진격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ISIL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인구가 밀접한 모술 내부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의 모하나드 알타미미 중령은 일요일 모술에 아직 민간인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정부군이 이때까지 직면했던 가장 힘든 전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 당국자는 토요일 모술 중심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남부 하맘 알 알릴 마을까지 이라크 정부군이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또 모술 공항 인근의 건물들에 이라크 국기가 개양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도심에서 토요일 언론인 구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터키 경찰은 수백 명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며 강제 진압했습니다. 시위대는 터키 법원이 야당 성향의 줌휘리에트 신문의 간부와 기자 등 9명의 체포를 명령하자 몇 시간 후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9명의 언론인은 지난달 31일 당국에 연행돼 구금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 쿠데타를 기도한 쿠두르족 무장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줌후리에트 신문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터키 언론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월 쿠데타 실패 이후 10만 명이 넘는 교사와 언론인, 경찰, 판검사 등을 구금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차차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두 달이 됐는데요. 예, 눈에 띄는 진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달이 됐는데요. 아, 이렇게 아직 회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 초안이 회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아, 그 과거에 북한의 핵실험에 맞닥뜨려서 유엔 안보리가 아,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상황 진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지난 4차 북한의 핵실험 때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57일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안보리 결의안 초안 자체도 회람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사국이죠. 상임이사국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두 나라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 또는 수준을 놓고 적지 않은 입장차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말하자면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협상 과정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이견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번 11월에도 채택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 양쪽에서 어떤 것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그 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주 극하게 그 대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풀려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최대 쟁점이 북한의 석탄 등 수출과 관련해서 석탄 수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그 석탄 수출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돈줄, 즉 핵 개발에 쓰이는 달러 또는 중국 돈인 그 위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외화원인 석탄 수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석탄 수출을 통해 매년 그 10억 달러라는 그 엄청난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모든 북한의 그 석탄 수출을 막아서 외화원을 차단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 중국은 그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탄은 북한의 그 최대 그 수출품으로서 상당한 외화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모두 막을 경우에 북한의 그 경제가 붕괴되고 이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상당한 그 막후 절충 또 줄다리기 끝에 일종의 그 절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석탄 수출은 금지하되 다만 민생용,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일원용의 석탄 수출은 괜찮다. 민생용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벌써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북한의 그 석탄 수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탄 가격이 좀 올라서
네.
여전히 그 북한이 그 석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민생용이라는 그 예외 조항이 중국이 상당히 그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막기로 한 건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검열 또는 그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뭐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월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 국무부의 제2인자죠. 토니 블링크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에 한국, 일본, 중국을 순방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그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이 대북 그 안보리 제재 결의인 2705의 그 민생 예외 이 조항, 석탄에 대한 민생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민생용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무기용으로 전용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은 문제될 것이 없다. 아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석탄 수출을 통해서 연간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그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석탄 출을 모두 막아야 된다. 또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바로 이 민생용 수출액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현재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것에 중국 보고 석탄을 모두 금지시키는데 석탄 수출 금지는데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네, 그 북한으로서는 이제 애화를 이제 벌어들여야 되고 그래서 석탄을 이제 계속 수출을 해야만 그러면 뭐 물론 좋은 상황일 텐데 중국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를 뭐 단절한다든지 냉각 관계로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역적으로 또 필요한 그 석탄의 그 종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국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최연기 기자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생 목적이라고 한 그 예외 조항을 중국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22705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설명하는 당시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예.
이 스페인의 의장이 이 안보리 결의의 민생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책임이 그것을 이행하는 책임이 중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민생 목적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관장하는가에 대해서도 해당국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민생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애매모호하게 여타 많은 그 외교 문서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민생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 책임이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 입증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말하자면 이것이 허점이자 구멍이 됐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또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접경한 북중 접경 지역의 말하자면 지방 정부들이 그 수요에 때문에
네.
그 민간 회사들입니다. 중국의 그 말하자면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의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민생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으로서도 그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그 주변의 그 국제 정세가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일본, 미국, 한국 이런 그 양자 그런 그룹의 대결로 가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인데 여기에서도 이 러시아도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한국,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입장은 특별히 어떤 것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상황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바로 북한의 그 민생용 석탄 수출을 전부 다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처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대립 또는 일종의 그 절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도 그 유엔 안보리의 중요한 그 상임이사국입니다. 또 러시아는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중국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그 대변인이죠. 마리아 그 자하로프 러시아 대변인이 지난 3일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을 그 밝힌 것이 있는데요. 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채택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타격을 입히지 않는 선에 제재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안보리, 그러니까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또 그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의 것이어야 하고 핵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 가능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들의 규정된 목적, 즉 북한의 핵개발 차단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는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북한의 그 비핵화, 핵개발을 막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를 위해서 모든 북한의 그 수출, 석탄을 막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민생 목적 수출 저항과 관련해서 과연 절충점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양측의 입장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나 한국, 일본은 이 부분을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절충점으로는 이것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을 일종의 쿼타제를 도입해서
네.
블링컨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만 북한이 석탄 수출로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로 10억 달러를 버려들였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쿼타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제한을 가합니다. 양을 제한하든 아니면 액수를 제한하든
네.
가령 야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5억 달러 절반으로 묶자라든지
네.
이렇게 쿼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점에서 지점에서 절충점이 찾아질 수 있을지는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전적으로 달린 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놓고 아마도 물밑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절충점이 찾아질지 여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가장 그 대립의 그 대상 항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석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석탄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 석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새로운 제재 그 논의 중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쿼타제, 즉 석탄 그 무역 교역량 상한선을 좀 정하거나 뭐 두가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의 핵심인 그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자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민생용이라는 것이 그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 더 엄격하게 요건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중국 정부는 그 석탄이 그 민생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 책임자의 직인, 그러니까 도장이죠. 이런 직인 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가 근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그냥 저 문서만 제출하면 그 쉽게 그 석탄 수출 허가가 나온다고 지금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또는 한국, 일본 등이 합의를 해서 어떤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 민생 목적을 볼 것이냐 이런 그 허가 내주는 요건을 좀 더 강화하자 제도를 강화하자 이런 쪽의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제재 저희가 주로 이제 석탄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아, 외화가 꼭 뭐 석탄으로 보는 것만 아니니까요. 그 다른 그 외화원도 좀 막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유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또 북한 당국은 또 이 밖에도 그 상당히 많은 그 인력을 그 중동, 뭐 중국, 러시아 쪽에 그 수출해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동력을 그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또 하나는 이제 고려항공은 북한의 그 유일한 민간 항공입니다만은 가끔 보면 그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
네.
행진이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고려항공의 해외 공항 입항 금지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곤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그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블링컨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 이후에 미국 뉴욕에서는 눈길을 끄는 외교적 활동이 있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발표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국무부 부장관이 동북아 주변 국가들을 계속 순방하고 또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자면 국가안보 최측근 인사 아닙니까?
네.
최고 인사고요. 네. 또 국무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의 전임자가 바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
왕이 부장에 말하자면 상관이 되는 그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인사들이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에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물론 북한 문제가 중심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네. 문제라든지 논의해야 될 현안들이 상당히 많고
네. 네.
그래서 전략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중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됐을 거고요. 그중에 핵심은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 그래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통한 도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일 텐데요. 제재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미국 일각에서 말하자면 또 민간 영역에서 제기가 됐었고 또 중국에서는 더 강하게 대화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만큼 제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아마 논의가 됐을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블링컨 부장관 그 아시아 그 순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대북 제재 문제 외에 또 어떤 그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그 26일부터 29일까지 그 일본 또 한국 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그 여러 그 당국자들과 만나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 대북 제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대북 제재 문제 외에도 여러 그 굵직굵직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몇 가지 좀 꼽아 보면요. 틀림없이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날로 그 점증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 뭐 한미 간의 그 결속을 다지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미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한국과 일본 간에도 뭔가 좀 군사적인 정보 교류가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과거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당시엔 실패라고 말았는데요. 이번에 북한의 핵 위협이 갑자기 그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고 또 세 나라 한국 미국 그 일본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것을 합의로 하고 현재 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사드 문제도 얘기됐습니다. 사드는
네.
아시다시피 그 지난 7월에 한국 정부가 그 미국과 협의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 가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 결코 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 밖에도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그 한국, 일본, 중국 간의 그 외교적 또 군사적 그 결속을 다지는 문제도 한꺼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미, 한일 세 나라 차관급 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협의회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화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회의에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블링컨 부장관 한국 방문에 이어서 이제 베이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예, 미국의 그 당국자들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당국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재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닙니까?
네.
그 압박 수단의 하나로 지금 한반도에 사드 배치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은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추진 중인 가장 최신 단계이지 최종 단계는 아니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방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또 여기에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그죠? SCM
네.
연례 그 안보 협의회에서 논의됐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말하자면 상시적인 순환 배치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죠.
네.
또 새로운 무기들을 말하자면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 또는 구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시기에 이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이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그 발언을 좀 들어보고 얘기 계속할까요?
You're going to see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battery. This is an alliance decision. We are committed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battery.
네. 이 앞으로 8개월 내지 10개월 안에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많이 앞당겨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글쎄 미국이 뭐 당초 구체적인 시한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당기는 건지 또 서두르는 건지는 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에 그 발표를 했었죠. 공식으로 그 사드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그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계속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다 이런 입장은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빈센트 브룩스 그 미한 연합사령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건데요. 4일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국 육군협회 주최로 조창강연회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의 강한 의지로 사드 포대의 그 한국 전개를 추진할 것이며 10달 안에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마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룩스 사령관의 언급대로라면 늦어도 그 내년 8월께 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 중요한 그 외교관계 고위관리 그다음에 또 이제 군 지휘관이 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연일 얘기를 했는데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민간인인 최 씨가 이제 내정뿐 아니라 외교 안보 현안에도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 점을 들어서 이 사드를 비롯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연달아 이런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그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런 그 한국의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앞당겨서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등등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돼 있죠. 한국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사실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의 통치 불능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최측근으로 오랫동안 말하자면 머물러 있었던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정의 여러 부분에 그리고 또 이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제기된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그 내치 문제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안보 외교 분야에까지도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하자면 의혹이 불거져 왔는데요. 그 구체적으로는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에 네. 독일에서 발표한 말하자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제안하는 그런 선언이었는데요. 이 드레스덴 선언문을 사전에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서 수정을 한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또 통일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통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당히 강하게 통일 문제를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 그렇다면 외교 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뭔가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야당 일각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네.
이런 맥락은 말하자면 이런 외부에 말하자면 불법적인 손길이 미친다면은 그것이 국내 정치보다 외교에 있어서는 그 해악이 더 크다,
네.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인데요. 실제로 외교안보수석이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김규현 씨 아닙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현직에 임명됐는데요. 이 국회 증언에서 지난해 10월에 외교안보수석에 임명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을 임명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독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극도로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고요.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도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외부에 불법적인 손의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에 주요 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한국의 그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 뭐 하야를 하든 뭐 탄핵을 받든 거국 내각이 구성이 되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이런 대북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기대들을 하는지 뭐 한국의 언론들이라고 할까요? 좀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글쎄요. 뭐 상황을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대체로 그 언론이나 그 전문가들은 그 대북 또 대외 관계에서는 그 파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입장을 좀 밝힌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별도로 미국과 한국이 이미 결정한 사드,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위 계획 또 한미 동맹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과거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단절이 된 그런 상태로 큰 그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의 이 정부가 어떻게 정착되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야말로 남쪽이나 북쪽이나 대단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채택되는 유엔 총회에서도 채택되고 또 매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채택이 되는데요. 아, 내용들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지난 3년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북한의 말하자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올해 초안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처음으로 공개된 것인데 그 핵과 미사일의 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네. 희소한 자금, 많지 않은 그런 재원을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도 처음으로 이번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강제 노동에 해당되는 여건 아래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네.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이 10년 넘게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을 해왔는데 지금 뭐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에 강조하는 내용이 뭐 따로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제출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강조하는 것은 인권 유린 그 책임자 처벌입니다. 지난 2014년하고 2015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의 그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그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영어로 COI라고 그러는데요.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보리가 북한인권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 영어로 ICC라고 하죠.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더 개발해라 이런 얘기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결의안 초안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죠?
물론입니다. 매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북한 내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것이고요. 또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 존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 보고서를 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하고 또 유엔 관계자들의 인권 문제 조사를 위한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또 국제사회와 인적인 교류를 확대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을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서 자꾸 좀 개방개혁적으로 문을 열어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출된 초안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택이 되는지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3일 공개됐고요. 과거처럼 그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제3위원회,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인데요.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조만간 그 제3위원회 공식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요. 이어서 오는 15일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그 12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는 유엔 평회에서 이 결의안을 놓고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 8월에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5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 국제사회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이 북한 당국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1945년에 한반도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하자면 현지에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유엔의 기구나 민간 기구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현지에 말하자면 이재민들이 60만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날 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전력도 부족해서 사실 이제 추위에 떨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네.
또 수재를 입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도 나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또는 의료시설 또 의료진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유엔 기구나 민간 단체들은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한 소식,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수해 피해에 국제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전통 음식 명인 1호라고 했잖아요. 좀 음식 쪽으로 보면 조금 좀 높은 사람들이죠. 저는 북한 음식이 하다 보니까 또 북한 음식 쪽으로.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장유빈 씨는 북한 전통 음식의 명인이자 아시아 한식 국가대표, 국제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요리사입니다.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를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 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러지.
외할머니 때부터 유빈 씨의 집안은 음식 솜씨로 유명했었고 잔치 음식의 대가였던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장유빈 씨는 한국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나 내나 나서 자란 땅이 다르고 그 교육받은 게 다르고 전공 분야가 다를 뿐이지. 그것도 뭐 이번에 선수는 6명인데 그중에 경력은 내가 제일 많더라고요.
모두가 살기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주방장 일식집에 주방장 하겠다 했거든요. 제가 저희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학원 다녀보고 식당 알바도 해보니까 주방장이 또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주방장 하지?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학원 다니고 또 2년제 다니고.
식당 주방장만 되어도 좋겠던 마음은 어느새 식당 사장님 정도는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기왕에 공부하는 것, 북한 음식이라면 한국에서 최고가 되어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떠나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마음가짐, 이 머리 정신 상태를 리모델링해야 돼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요리명인 장유빈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딱 7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한국 온 지. 예, 네, 그게 또 심통하게 또 오늘 또 그 점착 성공 그것도 오늘 딱 어떻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 1억 가까이는 투자했어요. 요리에. 그래도 그게 안 아까워요. 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한국 땅을 밟은 지 딱 7년째가 되던 날, 유빈 씨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들 선발하는 대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랄 때부터 북한에서는 사물없다는 말 많이 쓰거든. 사물없다는 게 지독스럽다는 거예요.
사물없다?
응, 사물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악발이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저 고향 북한에서 살 때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기에 욕심내는 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거둘 수 있는 보람이 좋아서 더 바쁘게 다녔다는 7년 세월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니 나름 유빈 씨도 성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하철 같은 거 잘 돼 있고 거기 시간 연장 없이 딱딱 다니고 그리고 버스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그게더라고요. 저는 지금 걸어 다닐 데가 없어요. 그냥 뛰다시피해요. 근데 애 때부터 뛰었는데 계속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 별명은 메뚜기라고 지었거든요. 뛴다고 자꾸. 지금도 아줌마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변하면 계속 뛰어요. 근데 그 뛸 때 지하철 사람들 속에서 막 저도 같이 뛰잖아요. 뛸 때. 그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살아 숨쉬어 있고 한국까지 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게 좋더라고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함께 뛰어다니고 서울 사람들 못지않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에 하나 안 왔어요. 배낭을 맸어요. 그랬는데 지하철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졸려서 내가 잤잖아요. 목적지에 왔는데 문이 닫힙니다 하는 순간 또 본 게 목적지인 거예요. 탁 나오는 순간 앞에 아는 보따리가 끼었어요. 그럼 문이 착 열리잖아요. 열려서 딱 나오자는데 뒤에 배낭이 또 끼운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사고 난다고. 그리고 나오면 배낭이 끼었는데 또 문 한 번 쫙 열렸잖아요. 나온다는 게 발 어쨌든 이래 들어야 나오잖아요. 발뒤치기 또 끼운 거예요.
물론 너무 바삐 서두르다가 사고가 날 뻔했던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일조차도 살아있으니 생길 수 있었던 일이라고 웃으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연구원 했을 때 한 4년 됐겠다. 그래도 그게 또 다 즐겁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살아 숨쉰다는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그러니까 저는 재능 기부도 다니고 봉사도 다니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 뭐 봉사하고 재능 기부냐면 돈 흔한 게라 내 것만 내 거라 하면 안 된대. 여기서 한국에서 받았으니까 그만 베풀어줘야 되지 않냐고.
요리를 공부하던 유빈 씨는 자신을 찾는 곳이 있으면 강원도 산골 어둠에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 주소 대주면 오라면 있잖아요. 이 주소 보내주세요. 뭐 강의라든가 지식행사 모든 거 주소 보내주세요. 이러면 아 차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주소 보내달라고. 그럼 사람 다 차 가지고 오는 줄 알아요. 박스 5개 되든 6개 되든 다 대중교통으로 오니까 그게가 있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어서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는 소리는 결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굴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오다 안 주겠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러지. 저는 구석구석 다 찾아다녀요. 안 되면 인터넷 쳐보고, 뭐 여기 불이랜, 그거 모르면 인터넷 치면 그 주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대로 찾아가고. 그 다음 또 안 되면 이걸로 내비케이션을 또 찾아오고. 이것도 저는 나와서 저작현으로 갔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비에다 쳤어요. 서울신문사하고 그 요가에다 가로치고 이걸 쳤더니 여기 나오더라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은 밤 이른 새벽에도 잠을 깨야 했고 무거운 주방기구와 음식 재료를 챙겨서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는 말한 대로 지금 그냥 이끌어 가거든요. 제가 한국 와서 북한 음식 연구원 다닐 때 이랬어요. 이해란 박사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 아, 나도 요리 연구원을 하나 하고 무조건 박사까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48살까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 될 것 같아요. 박사까지 마치면. 그리고 저는 50대는, 그 다음 저는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50대는 나는 그것을 기술로 이렇게 벌어먹을 것이다. 48살까지는 계속 뭐 소갈 때 말같이 다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비슷히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야지 또 어떻게 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사람들이 장학 돈이 없어서 뭐 공부 못하. 돈 왜 없어요. 알바해서 돈 벌면 되지. 남이 안 잘 때, 남이 잘 때 안 자고 일하면 되지. 잠 조금 자서 죽는 법이 없어요. 저는 항상 말한 게 일하다 죽은 사람 없다 그래요.
요리집 주방장에서 시작된 유빈 씨의 꿈은 어느새 저 높이, 저 멀리 올라서 있었습니다.
일식집에 주방장 하겠다 했거든요. 제가 저희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어디고 동해가 어딘지 알아요? 부산 동해 횟집 사장, 아니 사장이야 주방장 하겠다 딱 이렇게 썼거든요. 그 선생님 이름에. 부산은 저기고 동해는 강원도인데 이랬는데 그 말도 저희는 몰랐지 그때. 지금 나와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방장을 하겠다 그 목표를 항상 세웠어요. 그랬는데 주방장이 또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주방장하지? 내 뭐 주방장하자 이래 목숨 걸고 여기로 왔나 하는 생각에 점점 앞서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근데 고생은 많았죠. 근데 저는 그걸 고생을 안 느껴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요리 전문가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요리 자격증이 더 필요했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가져야 했고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현장 경험은 무조건 많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 근무할 때는 자격증을 안 봐요. 근데 저 같은 건 강의를 좀 많이 다니잖아요. 이력서를 제출하라 할 때 강의하는 거 다 이력서를 봐요. 이력, 학력, 경력 다 봐요. 그 사람들을 다 봐요. 자기네 돈 주는데 아무 사람은 안 쓰지. 그럴 때 제일 빌려야 되지. 그리고 뭐 요 한국은 뭐 어디 회사 같은 데 근무하면 이력서 보고. 그 요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호텔이라든가 무슨 뭐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자면 다 이력서를 보잖아요. 그때라면 자격증 없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 뭐 요리해요? 다 보지.
낯선 땅 한국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아야겠고 인맥도 필요했었고 요리와 음식 산업에 관련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학생이 되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그 허술한 대학이라도 한 3개 나왔어요. 한국 와서 4년 지내놓고 농업인 수출무역대학이라는 걸 다녔어요.
농업인 수출무역대학?
아, 농업수출무역대학을 양재동에 있는 거 1년짜리 과정을 거기면서만 거기면은 다 거저 중소기업 뭐 주식회사 이런 대표들 오는데 제가 겁대가리 없이 거기로 간 거예요. 밴드를 보고 그 학교가 나선 지 12년 되는데 북한 사람 처음 봤대요. 그것도 학비도 없으면서 막 했잖아요. 학비 200 얼마 됐잖아요. 그래서 학장님 저 학비는 없어요. 하면서 이제 조금씩 갚을게요. 이래가지고 제 막 다녔어요. 아직 그 100만 원 못 줬더니 학장님 아이고 장 원장님 원장님이 그 열정에 탐복하니까 그건 그만두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홍콩하고 중국 심전이라는 데 그 연수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그걸 그러다 보니까 거기면서 또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근데 저는 그런 데 무섭지 않게 뛰어들어요. 근데 거기서 대신 또 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제가 저는 어디 가면 리더 이런 역할을 잘하고 그 상대방이 저를 북한이라고 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다 웃음에 대해서 뭐 아 그랬어 뭐 이랬어 이런 북한 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요리 실력을 평가해주는 각종 대회는 당연히 나서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툭툭 뭔가 패는 소리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도전자.
아마추어 요리 명인을 찾아낸다는 어느 방송국의 경연대회 소식을 들었고 유빈 씨는 당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스터 셰프 네, 네. 나갔잖아요.
네, 네. 올해 2월에. 네, 네.
물론 아직 강심장이고 그렇지만
카메라 앞에서 그 유명한 셰프들이 심사를 하고 아우. 어떠셨어요? 어떻게 거기 나갈 생각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 심장은 돌로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 그 인터넷 점에 보니까 그 모집할 때는 거기 뜨더라고요. 그래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신청서 써놔라 해서 써놓았죠. 써놓더니 어느 순간에 또 요리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갔죠. 만두하고 중편하고.
그럼 직접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가 직접 했죠. 누구 소개도 안 하고. 저 혼자 가서 면접 보고 그렇게 하고 백인이 들어섰다고 전화 문자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트장이 오라는 거예요. 저 이천, 경기도 이천에.
수많은 참가자들은 더 화려한 모양과 맛에 독특한 요리를 선보이며 경쟁을 했었지만 장유빈 씨는 어머니의 손맛을 담은 명태 껍질 순대를 선보이며 유일한 탈북자 참가자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좀 너무 이색적이라서 이 말을 안 나와.
먹어보니까요. 뒤통수를 한 번 더 맞은 것 같아요.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유빈 씨는 그곳에서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북한 전통음식 분야의 첫 번째 요리 명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지난 9월에는 루마니아에서 열린 월드마스터 그릴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호텔 주방장 출신의 다른 5명의 요리사와 함께 금상, 은상, 시장상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요리연구가 장유빈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월 8일 미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정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with courage.
2016 미국의 선택.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방송되는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